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문화에 따라 사상의 이 흐름에 따라 다른 답들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기 질문할 때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좋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 자체에 뭐가 제일 지금 저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이라든지 또는 요즘은 이 어뮤즈먼트나 이 쾌락에 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게 또 사람들에게 부각된 시대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하루하루 거기에 뭔가 소망을 걸고 살아간다든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things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너무나 귀한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인간은 존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things들, 물건들이나 어떤 인격체가 아닌 것들을 통하여 절대로 그것을 추구함으로 만족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았다면 삶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것이다 생각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엇은 아니지만 누구라고 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되어버린 이때에 나는 다른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 나만을 위해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다 할지라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아마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를 좀 의심적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당신은 참 이기적이다, 당신은 당신만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참 물질을 위해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봉사를 하고 섬기는 가운데서도 당신은 명예를 위해 세상이 줄 수 있는 또는 어떤 집단이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이나 명칭을 위해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답을 해야 합니다.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짊어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집착하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포기하지 않는가? 이처럼 그를 힘들게 하고 이처럼 그를 모욕스럽게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왜 이 관계를 계속 킵하고 있는가? 빨리 떨쳐버려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 자존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 다른 소위 말하는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도들에게 비교했을 때 비교당하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또는 돈 때문에 자꾸 돈 얘기하니까 결국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기의 답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지금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자기가 갖고 있었고 그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솔직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만큼이나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답이 뭐냐? 너무 당연하게도 정답은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 주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항상 이 why가 중요하죠. 왜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죠. 예, 근데 조금만 앞으로 가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수하심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님께 심판받아야 될 주님께 계산되어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Accountable이라는 말을 쓰죠.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겐가 accountable 해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맘대로 살지 않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계수되는 삶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생명체에 불과하다면 그냥 폐기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죽으면 그냥 폐기되는 것은 어떤가? 왜 구태여 이렇게 부담스럽게 천국 또는 지옥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다 없어지면 그만일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지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은 생명을 다하면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accountability를 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 책무를 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저 있다가 없어지는 폐기당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영혼을 지닌 인격체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상 우리는 반드시 계수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주의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몸으로 한 것, 외형적으로 한 것 이게 아니라 각각 선악간에 즉 옳고 그른 것 간에 각자 인격자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accountability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 너희의 양심도 알리어지기를 바란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리워진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인은 없다. 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싶고 뭔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싶은 사람들,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또는 좀 심판이라고 하는 좀 부담스러운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명한 자는 없습니다. 왕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계수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죠.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바벨론의 제국을 이어받았는데 아버지만은 못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가 마지막 때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거기서 합니다. 그 장에. 근데 벨사살은 그러지 않았죠. 벨사살은 인생을 무척 허비하고 살았던 거죠. 그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대겔 구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다니엘이 이 말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메네메네, 계수했다, 숫자를 셌다라는 얘기죠. 예, 대겔은 무게를 쟀다라는 얘기죠. 우파르시는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겠다, 나라를 가르겠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벨사살마저도 뿐만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 지금 무게가 달아지고 있는 삶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냥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알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지요? 근데 저는요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이라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진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좋은 일을 할 때, 경건한 행위들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시장바닥에 나가서 시장 한가운데가 사람들 앞에 쇼하지 말고 너희가 금식한다고 사람들 앞에 알리기 위해서 더 이렇게 좀 뭔가 안 된 모습으로 다니지 말고 너희가 구제할 때 제발 좀 트럼펫 불면서 나팔 불면서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너를 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계수를 해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무명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계수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안타깝다면 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지? 여기서 나를 안 알아주지? 나 밖에 나가면 굉장히 알아주는데?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결국 주께 계수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에게 외모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 대신 죽어주심을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공의가 설정이 되고 너는 잘했으니까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치욕을 당해라 이렇게 단순히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자들도 살리시는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속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대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심판을 함으로 내가 괜찮아지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좀 뭔가 이렇게 좀 그걸 통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속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속의 교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봤을 때 그의 십자가를 봤을 때 그의 희생정신이라든지 그의 어떤 숭고한 그런 헌신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어떤 일편단심 목적을 이루시는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을 받는다. 우리가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눈물 흘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니까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 이거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동받아서 우는 거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토해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주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수받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무엇을 하는 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사도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 한 부분부터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고 너 이거 안 하면 나 큰일 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도와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뭐 우리가 봉사한다,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 목양을 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 이장원 전도사님 또 안수를 받으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 그런데 따져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중요한 자기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안수 안 받는다고, 내가 목사가 안 된다고 하나님 손해보실 거 없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수를 받는 그날 아침에 멀리 한국에 계신 어느 지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안수 받는 거 확신이 있냐 그래 저한테.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뭔가 좀 불확신했던 모양인지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중단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좀 한편으로는 좀 너무 좀 아쉽게 들렸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유일하게 이거예요.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파이퍼 목사님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에게 내가 부어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밖에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기에 대해서 또 전도서 5장에는 이 말을 또 좀 더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뭘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드려라. 뭘 하든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드려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절대로 얼굴 찡그리거나 내가 이거 할 수 없이 해야지 주를 위해서 뭐 사람들은 밉지만 내가 주를 위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구나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다. 내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게 예배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어떤 소망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마음속으로부터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삶을 어떻게 또 살아가느냐 어디서 살아가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또는 산에 올라가서 그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회를 피해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 중세기에 세인트 베네딕트라고 하는 중요한 수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베네딕트가 산에 굴에 들어가서 몇 년씩 정말 혼자 홀로 독거했던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글로 내려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끈에 달아가지고 먹을 것과 물을 내려줬다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그냥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베네딕트는 교회와 또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너무너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 사회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예배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가 고민했던 것은 결국은 혼자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귀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라 그것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장의 영성이다. 시장, 마켓, 모네스터리가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의 영성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의 연구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뭐 컴퓨터 터미널 앞에서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병원에서 일하는 환자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워크숍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는가? 여러분 저는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있습니까? 내게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뭘 연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예배하는 방법은 이것도 주께서 주신 거구나. 절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다. 예, 이 시간에 저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도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못하고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증되는 것도 절대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과학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 좀 다르다. 내가 하는 것이 참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고요. 결국은 하나님 그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이탈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구라고 하는 지상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세팅 속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위대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발견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구하는 자연도 주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이퀴프먼트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지각을 포함해서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하여. 자,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 바로 이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께 해드릴 건 없고 그저 주를 주로 인정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게 단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좀 더 뒤로 가시면 돼요. 315페이지. 일단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은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거와 매치되는 게 뭐죠?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가 풍성하게 그에게 드려짐이 되라는 거잖아요. 성령께 드려져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죠. 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충만한 것은 성령의 영향 아래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께 이끌림 받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예배입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21절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주 명령에 따라 있는 부수적인 명령이에요. 피차 복종함으로 피차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섬겨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행위다. 너무너무 재밌게요. 재밌게 돼요.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관계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 그 당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정교회 안에 있는 이 하우스홀드, 이 가정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 안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하는 상전과 또 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근데 부모가 내가 너의 부모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거죠. 분명히 상전에게 하는 것은 또는 상전이 하늘에 계신 상전을 인식하고 내 종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도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주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합니까?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도대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느냐?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좀 포기해도 될 텐데 도대체 뭘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하였다면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이다. 뭐 이건 결국 무슨 굉장히 레토리컬하게 하는 얘기인데 결국 모든 게 다 주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절실한 고백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안 거죠.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 정말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그런 존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내가 살기 등등하여 믿는 자들을 죽임당하는 이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죽음을 내가 허락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처럼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무나 멋있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연의 상태에서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한때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한 인간으로만 알았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 올드 크리에이션이 아닌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일이 사실인 이상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과 또 성도들 간에 우리는 피차 섬기고 피차 위함으로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이야기를 다시 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칭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즉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rightness,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한 위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 아들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누이를 겁탈하여서 정말 한마디로 폐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 심적인 충격을 받게 하고요.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그 암논을 결국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배다른 형제가 죽입니다. 이것은 사형을 시킨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가 심판자로 대신한 거죠. 근데 그건 옳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고 있는 연수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계속 지나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한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스토리텔링을 하죠. 자기 자녀들이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결국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다윗 얘기를 하라는 거였어요. 압살롬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그때의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 참 귀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압살롬을 좀 데리고 올 궁리를 해보십시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으로의 공의로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justice를 얘기할 때 법대로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공의공의 하면서 법법법법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한 가지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또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은 방책을 구하여서 죽을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절대로 불법을 행하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여 죽게 된 자를 살리기 위하여 방책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또 다른 복음의 의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다른 하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오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묘책, 방책을 통해서 죽을 자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You are God's new creation.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뭐를 한다고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대사라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을 향하여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사도 누구에게 하죠? 고린도 교회에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셨어. 너희는 그 하나님께 화목하라. 서로에게 피차 원하나들 끊임없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점잔 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말수가 적어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분 나는 숫기가 없어서 뭐 오지랖이 넓단 욕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라면 아 세상에 바울처럼 오지랖 넓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정말 주책입니다. 그만하면 됐는데 끝을 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가만 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경배해야 되고요. 특별히 믿는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앞다투면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다른 모티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이 부지런해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실 곳엔 꼭 계십시오. 그리고 주를 향하여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열심을 내도록 북돋아 주십시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